아침 일찍 나오시고 또 끝나고도 찬양 연습을 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찬양대원 격려의 박수 우리 힘차게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 전에 이날은 날씨가 어떤 날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죠. 요즘이야 뭐 다 옛날 기록들을 찾으면 나옵니다. 40년 동안에 이 교회를 지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널드 맥글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와 솔트레이크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크리치 세티안티니아티 그 투데이 편집자를 역임을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나의 지긋한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가끔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간섭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간섭을 한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부부가 하는 얘기를 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잘하시냐고 은혜로울 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어떨 때는 나를 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간섭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섭이 없으면 또한 우리가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한번 볼 수 있죠. 유대인들 2차 대전 때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살상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건재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그들이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찰스 윌리엄스가 2차 대전, 세계대전 중에 쓴 글에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정말 그 용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오해를 했을 때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부딪힌 가운데서 내가 상처받고 또 상대방을 상처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 우리는 충분히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엄청난 참상들을 당하잖아요. 지금도 정말 이 종교 분쟁이다 하는 이러한 명목으로 또한 탄압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이러할 때 자기 가족이 당한 그런 아픔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윌리엄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모두를 다 용서해야 된다.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용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라벤스부르크 집단 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1945년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그 참상이 드러났어요. 9만 2천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한 아이의 시체 옆에서 이런 말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오주님, 선의를 보였던 남녀들만 아니라 아기를 품었던 남녀들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고통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 덕에 우리가 맺은 열매를 우리의 동지에, 우리의 충정, 우리의 인간에 용기, 너그러운 열정 이 모든 것에서 자라난 넓은 마음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그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그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거라,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했고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복이 배롭게 여기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자리,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다. 아마 채색옷이라고 하는 게 이 깨끗한 옷에다가 이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린 그러한 옷을 입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어서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다 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다른 아내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여섯 형제나 낳습니다. 또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도 자기의 여종을 들여보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셨다고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어려서 총애를 받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총애를 받던 아이가 감옥에서 더군다나 종으로 팔려가서 종 노릇을 하다가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가정의 그 여주인이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왕의 관원들의 시중을 드는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담당을 합니다. 꿈을 꾼 두 왕의 신하들이 그 꿈을 해석해 주, 해몽해 줬지만 이 요셉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해몽을 하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7년의 풍년이 지나고 5년의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2년의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지금 형들과 제외하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 삶이 넉넉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질 때 어떡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건지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셉이 지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200만이에요. 곧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까 200만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민족이 정말 번성해졌으면 애굽에서 야곱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박해를 시작을 합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하는 이러한 그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만일 그 60명, 70명의 그 가족들이 한 60여 명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번성을 했을까요? 주위에는 이방 민족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조그만 하나의 씨족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곳에 있으면 야곱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번성을 하겠어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어려움 잘 살게 하시다가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이러한 경로를 겪게 하시죠. 그 출애굽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들 어찌 보면 요셉의 삶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자리라 그렇게 봐도 됩니다. 한 개인의 인생사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한 그 가족 아브라함 후손들의 하나의 그 여정이요 또한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역사라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다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누리는 번성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닥쳐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들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함을 분명히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팔았습니다. 이 그 팔려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정말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그냥 르벤이 그 죽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장자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야 그 우물에다 빈 우물에다 집어넣고 넣어라.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르벤은 아마 그 동생을 살릴 목적이었는데 마침 르벤이 없을 때 대상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대상에게 은 20을 받고 그 요셉을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 아닙니까? 그 과정들 하나하나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 지경에 이른 것, 이렇게, 이러한 삶에 이른 것, 얼마나 비관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것과 같던 그의 그가 다시금 소생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무덤 가운데 3일간을 있으셨지만 그 우리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봐도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 고난을 당합니까? 그 많은 부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욥의 복 받은 거는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또한 재산의 축복도 받았죠. 우리가 이 보면 이 야곱, 이 요셉의 일생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정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처절한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난과 비판과 좌절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상회에서 과일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야채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박봉이잖아요. 어렵게 근근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하기엔 여기 이제 똑똑하고 그러니까 저게 좀 크면 나에게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순식간에 그냥 해고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좌절되게 했어요. 지금 그 조금씩 받는 그것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막 군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칼을 들고 가서 저 주인을 죽여놔라 이럴 정도까지 정말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했던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진 못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더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선 하여튼 막내부터 시작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는 정말 큰 상회의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이 청과 상회, 그 상회 간부도 되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올랐어요. 그때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나를 해고시켰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해고시키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점원으로 계속 했을 거예요. 그거에 만족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의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곳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 요셉이 그냥 야곱의 총애를 받고 집에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조그마한 그 시족의 그 가장의 총애를 받는 아들로서 그냥 자라갔을 거예요. 열두 아들의 열한 번째로 그냥 자라갔을 거예요.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그의 말대로 그의 형들을 통해서 보냈잖아요.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때를 맞춰서 바로의 꿈을 해먹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말할 때 꿈꾸는 자라고 했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형들이 그렇게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꿈꾸는 자,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작시자가 석진양 여사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비 기독자는 평시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 한 번 폭풍우가 불어닥치거나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과 불행이 엄습하기만 하면 덧없이 흔들립니다. 찬송을 부르던 입에서 독먹은 분노와 불평과 저주가 튀어나오고 천국을 꿈꾸던 마음이 낭담되어 어둠에 삼켜져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슬퍼하고 원망합니다만은 이미 당신의 외아들인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변하겠습니까? 변한 것은 오히려 신앙의 지조를 잃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고 이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어느 장로님이 그랬다, 어느 집사님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 요셉은 자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여인도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은 그를 잃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닙니다. 또 자신을 총리,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바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물론 형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지었던 죄를 은연, 그러니까 직설적이야 직접적인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너에게 막내가 있다 그러는데 막내를 데려와라 할 때 야곱은 그를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아들 대신 데려가겠다 하면서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또 요셉은 막내 아들을 여기다, 막내를 여기다 두고 가라 할 때 그들이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막내가 있는데 이것까지, 이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시제말로 하면 시체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했을 때 이 요셉이 그의 정체를 나타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용서,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의 그 지난 날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 이러한 것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분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쪽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코리텐 붐 여사가 그랬잖아요. 아우, 정말 그 수용소에서 자기 자매들, 자기의 부모들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간수, 그를 정말 그 전쟁 후에 간증하러 다니다가 만났을 때, 그 만났을 때 그 마음, 역류하는 것 같잖아요. 완전히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릴 때, 그는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 심플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뭐라고 담백하게 모든 일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그러한 감정의 그 굴곡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며 이 야곱 정말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동생 자기 바로 밑동생 그 베냐민을 만났을까? 어렸을 때 그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앞에 서 있을 때 그 기분들 그러한 마음들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마이산하고 부텐스부르크가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토마스만이죠. 우리가 알기는 그 이제 마이산으로 더 많이 알려졌죠. 그분께서 쓴 소설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있는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가 사부작으로 썼는데요. 십몇 년에 걸쳐서 그 소설을 썼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 이 토마스만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계 독일인이거든요. 그가 이 소설을 쓴 거예요. 이 방대한 소설 전쟁이 끝났고 전쟁이 끝난 때까지 그 소설을 그는 썼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이 성경의 줄거리를 토대로 삼았지만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신화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문화들 이러한 것들이 다 거기에 종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읽은 그 독후함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토마스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대하는 형들, 오늘 좀 여기 말씀대로 제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 가운데 그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니 제가 어디 신과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용서가 거론되어야 한다면 용서는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청해야겠지요. 용서는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청해야겠지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이 교회가 또한 영화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계획하신 섭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에는 최종 승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소망 중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단체 또한 우리의 조국을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